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깨닫고 심령 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열 곳 중 하나인 그리스 자킨토스 섬에 위치한 나바지오 해변이라는 곳인데요. 2년 전에 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뭔 일 있습니까? 예. 네. 왜? 예? 네? 뭐, 무슨 일 있습니까, 집사님? 예. 네. 아, 없어요? 예. 네. 전 또 제가 뭐 실수한 줄 알고, 예. 네. 집사님 뭐라 그러셨고, 제가 지금 어디를, 제가 뭐라 그랬죠, 방금 전에? 예. 네. 예. 2년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 예. 네. 거기에 그 나오기도 했던 곳입니다. 정말로. 그림 같은 아름다운 풍경인데, 자, 그런가 하면 저것은 외국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어떤 초원지대 사진인데, 저런 풍경을 보면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이런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예, 저것은 몇 년 전에 TV에 나왔던 107세 노모와 72세 아들의 모습인데요.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쉽지 않은 72세 나이지만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107세 어머니를 업고 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저 나이 많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교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보신 사진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예, 아름다운 이야기, 한마디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말로 아름다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것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데요.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모두 세 차례 건축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유명하죠. 솔로몬 왕. 주전 960년 솔로몬 왕이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첫 번째 성전을 흔히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주전 515년 바벨론 제국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이란 인물이 주도를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흔히 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세웠던 아름다운 첫 번째 성전을 직접 보았었던,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두 번째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이 보였어요. 뭐 성전의 규모도 너무 작고, 성전의 디자인도 너무 촌스럽고, 성전 안에 있어야 할 필수적인 기구들도 듬성듬성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공사가 완공됐을 때, 기초공사가 완공되고 이제 잔치, 원래는 잔치 자리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완공된 기초가 완공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저렇게 볼품없고 저렇게 초라하다니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 말인가. 자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첫 번째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휘황찬란하게 다시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다시 성전을 건축했는데 저기 화면에 있는 것이 헤롯이 지은 세 번째 성전, 일명 헤롯 성전입니다. 사실 그 저기 화면에 있는 것은 모형도입니다. 대략의 모형도이기 때문에 저 헤롯 성전이 얼마나 뛰어난,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는지 100% 표현하지를 못하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있느냐? 헤롯이 지은 성전은 성전 안에 기둥들이 많이 있는데 성전 안에 모든 기둥들이 하얀 대리석, 하얀 대리석 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성전 위에 지붕, 성전 위에 지붕은 황금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전면 입구, 성전의 전면 입구도 모두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햇볕이 이제 성전의 반사가 되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왜? 너무 눈이 부셨어요. 너무 눈이 부셔서 똑바로 성전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빛났다고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 랍비들도요. 헤롯은 싫어했어요. 헤롯 왕은 싫어했는데 왜?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으니까 헤롯은 싫어했지만 헤롯 왕이 지은 저 성전에 대해서는 그 아름다움을 100% 인정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 본문의 내용이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이 두 번째 이유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2절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많이 넣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 어떤 가난한 과부 때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명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가난한 과부 저 여인 때문이. 다시 말해 성전에서 헌금을 한 가난한 과부 저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저 여인의 무엇을 보셨는가? 구체적으로 저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저 여인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본문에 나온 가난한 과부, 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고요? 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저 여인의 모습만 보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예, 누군가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누군가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칭찬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기를 보셔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요? 부자들이. 예.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칭찬은요, 여인 한 사람만 보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그리고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비교하면서 먼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여인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 두 모습을 비교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모습은 부자들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모습인데 그런데 여인의 모습을 봤더니 여인의 모습은 부자들의 모습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칭찬하셨다, 예,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했고 저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먼저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 본문에 나오는 부자, 예, 부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마 부자야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지 뭐. 예,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이란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기 보면 두 장의 사진과 한 장의 그림이 나오는데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바리새인들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헤롯 당원들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요, 거의 대부분 365일 거의 대부분 길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특히 성전에 갈 때는 100%, 성전에 갈 때는 100%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우리들도 주일날 교회 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그렇게 성전에 가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간 것이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갈 때 저렇게 길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저렇게 길고 화려한 옷을 입은 거예요. 쉽게 말해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죄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잘났어.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졌어. 이런 식으로 으스대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저렇게 길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인데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이와 같은 으스대고 잘난 척하는 모습은 성전에 갈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릴 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저기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헌금함입니다. 헌금함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을 나팔괴, 나팔괴라고 불렀습니다. 왜 나팔괴라고 불렀느냐?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사진 그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보면 헌금함의 입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크고요. 근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좁습니다. 나팔이 그렇죠? 나팔의 입구 크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좁은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나팔처럼 생겼기 때문에 나팔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헌금함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큰 그릇을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당사자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을까요? 아니 50% 확률 그냥 찍으셔요. 예. 찍으시면 되는.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을까요? 예. 정답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본인 말고 당사자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헌금함의 재질 때문이라는 설명이에요. 헌금함이 노스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당시에는 지폐가 없습니다. 동전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헌금함에 넣을 때 나는 소리를 들으면 노시니까 지금 헌금한 사람이 조금 무거운 금화를 헌금했는지 아니면 이거 좀 가벼운 은화를 헌금했구만 알 수 있다는 거. 또 몇 개를 헌금했는지 동전 몇 개를 헌금했는지 대략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딸랑 소리가 났어요. 몇 개입니까? 한 개죠. 딸랑 딸랑 몇 개입니까? 두 개. 따라락 몇 개요? 많이 넣었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설명. 요 또 한 가지 설명. 학자들이 요 두 번째 설명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설명은요. 헌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에 의해서 백성들의 헌금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성전에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헌금함을 성전의 헌금함을 관리하는 그런 그 사람 뽑아서 성전의 헌금함을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헌금함에 있으면 헌금함 옆에는 늘 그 헌금함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늘 헌금함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백성들이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헌금을 할 때 백성들이 직접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헌금함 옆에 있는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헌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는 그런 식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헌금함에 들어가는 모든 헌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헌금을 내는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드린 헌금이 십일조 헌금이냐, 감사 헌금이냐, 성전 헌금이냐. 이제 이런 헌금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헌금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주어서 헌금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백성이 헌금함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헌금을 건네면서 이 헌금은 어떤 종류의 헌금이고 액수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헌금함을 관리하는 사람이 받아서 이 헌금은 어떤 사람이 드리는 어떤 종류의 헌금으로서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헌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설명 모두 유대인의 관습에 근거한 근거 있는 설명인데요. 좌우간 아까 드린 문제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이용해서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할 때마다 자기가 헌금한 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가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기를 보셔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가리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저기를 보세요.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 무엇을 드린다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당에 서서 심지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이렇게 동네방을 떠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11조를 드렸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말씀에 따라서 드렸다, 그게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많이 헌금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면서 으스대면서 잘난 척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정리하면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헌금하는 모습은 화려한 복장을 하고 성전에 가서 자신이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으스대고 잘난 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만, 오로지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본문에 나온 가난한 과부, 이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부자들의 모습과 정반대였어요.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했는데 그렇게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모습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습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모습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모습이란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이 갖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놀라운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절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본문에 나온 가난한 과부, 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칭찬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연속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길 보세요. 첫 번째 칭찬,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다음 두 번째 칭찬,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칭찬,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첫 번째 칭찬의 초점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의 헌금하는 모습과 저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칭찬의 초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칭찬의 초점은 저 여인이 갖고 있는 철저한 믿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저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칭찬은 뭘 칭찬하시느냐? 외형적으로 저 여인이 두 랩돈을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칭찬, 이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본을 따라서 우리 생활비 다 넣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여인이 갖고 있는 철저한 믿음,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 때 그 모습 속에 담겨있는 저 여인의 철저한 믿음,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저 여인의 믿음,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대인들의 성전 규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성전 규정에 따르면요, 1렙돈,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설명했죠? 이 당시에는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헌금할 때 자신이 직접 헌금함에 넣는 게 아니라 헌금함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넣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만약에 헌금함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1렙돈을 주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하면 헌금함을 관리하는 사람이 너 안 됩니다. 성전 규정에 따라서 1렙돈은 헌금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이와 같은 1렙돈 헌금 불가의 규정은 탈무드에도 나와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땐 아무리 가난해도 1렙돈을 드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2렙돈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1렙돈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당시 일반 노동자,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인데 그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합니다. 굳이 우리 이 식으로, 요즘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1렙돈 이퀄로 500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 여인만 이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성전 규정대로 1렙돈은 안 돼요. 적어도 2렙돈을 헌금해야, 그래야 헌금을 할 수 있는데 그 규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이 여인처럼 과부들 포함해서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나듯이 이혼을 당한 불쌍한 여인들, 또 부모를 잃은 고아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된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한, 본질적으로 보자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최소 규정도 지키지 못하는, 그 헌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성전에 가서 헌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본문에 나온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과부라는 것은요, 고아와 더불어서 가난한 과부는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들에게 구제비를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가서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됐고, 성전 안에 놓여있는 이 헌금함들을, 참고로 헌금함이요, 이 당시에 13개가 놓여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헌금함을 13개를 지나친다고 해도 야, 저 사람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해? 이러고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 이 여인이 성전 규정을 어기지 않고 두 랩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거나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구야,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 남들한테 구제비를 돈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형편에서 무슨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이 여인이 두 랩돈 헌금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보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빌리면요, 예수님께서 보신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다음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외롭고 가난한 과부인 나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아도, 지금 내 형편의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헌금하는 것이 나에게 치명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아도, 내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내 삶이 힘겨운 이 상태 이대로 계속된다 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러한 고백이 저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 여인의 믿음을 명명하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누군가에 대한 사랑도 너무 쉽게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고 져버리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저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아름다운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소유한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마음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겠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